이 부딪힐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소해해예요. 소해해. 그러니까 소띠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공동체 안에서도 소띠해를 맞이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한번 이렇게 살짝 손 좀 한번 들어볼까요? 소띠. 꽤 되시네. 예? 소띠, 소띠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아마 그 소는 부의 상징이에요. 예? 그리고 성실함과 그 충직함. 그러니까 그 소는 버릴 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소의 덕목이 12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우직스러우면서 충성스럽기도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동반자로서 아주 그 이렇게 항상 늘 가까이 있었던 그런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양에서는 그 신적인 위치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을 미신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우리 동양의 좋은 그런 미풍양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소의 근면함으로 올해 기축년 올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이겨내시기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소는 그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쟁기에 이렇게 묶여 있는 소를 봤어요. 어렸을 때 시골 외갓집에 가면 근데 그 넓은 그 들판을 언제 저 밭을 갈아 엎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을 떼는 것이 힘들지 그 시작을 하면 결국은 끝을 내는 것이 소의 강직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 걸음 이렇게 그 소의 걸음처럼 황소 걸음처럼 걷기만 해라 이런 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걸음 잘 걸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잘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기복신앙이 되겠지요. 어쩌면 제가 이제 무당처럼 푸닥거리를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따르게 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곁들여서 선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주의 모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뭐 이름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한국과 또 이 미주 지역에서는 의무축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사에 오는 것은 주일 미사에 오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좀 몇몇 분들이 좀 빠지셨는데 이제 주일 미사처럼 생각하고 오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금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사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사제가 왔으니까 성당 운영이나 또 성당에 제가 누구를 사람을 뽑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이렇게 좀 그 적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정당 운영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또 성서 공부하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궁금한 것이 많죠. 뭐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있고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궁금점을 제가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하면 참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궁금하시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그다지 큰일입니다. 예? 다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살이 붙게 되고 그 살이 나중에 또 치측까지 붙게 돼서 나쁜 사람을 또 하나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일수록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7,000명이 되는 정당에도 있어봤고 300명이 있는 정당에도 있어봤어요. 그런데 7,000명이 있는 정당은 되게 쉬웠어요. 왜 쉬웠느냐? 서로 관심이 없어요. 7,000명이나 되니까 그 자기네 그 구역별로만 조금 뭐 움직임이 있고 자기 단체에 관심이 있는데 300명이 있는 데는 이제 시골 정당이었는데 거긴 인터넷보다 빠르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는데 그 내가 물어봤더니 이게 도대체 내가 말을 조금만 꺼냈는데 왜 이렇게 퍼지나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버스 정류소에서 그 버스가 한 시간마다 하나씩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정당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결정까지 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사는 정당 운영이라기보다는 저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주기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당 이런 그 자칫 잘못하면 이런 관심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사회단체나 이익단체와 정당이 구별되지 않는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선거 운동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또 뭐 그렇게 뭐 물품을 살포한다든지 하는 뭐 희한한 일이 우리 안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꽉 이렇게 주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상 제가 뭐 신부생활 14년 했으니까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주어지는 직분은 직책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평신도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의 신자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일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신앙을 잃게 되면 의미가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제생활을 하면서 제가 구원을 받아야지 여러분 다 순당에 보내놓고 나 혼자 지옥에 가서 바람 타요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도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신앙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제관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임명되는 단체장들은 제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도킹 객팅이에요. 예?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교리 신학원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여기 와서 받았느냐 이 차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모태신앙이라는 것 가지고 자랑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안 배웠거든요. 네? 그냥 다닌 거죠. 그러니까 몸에 뱉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에게 궁금한 것은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뭐 행사를 뭘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보다는 아니면 누구를 뽑으실 건가요? 이런 질문보다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귀절이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제가 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여기를 뭐 주식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답변이 별로 없네. 몇 명품만 끊어가시고 회사 하나 만들까요? 네? KW 한인 천주교의 뭐 유한회사 뭐 이렇게 하나 만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도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한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가셔야지 성당에 와서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부딪힐 수가 있죠. 예? 쌈박질도 해야 정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쌈은 하십시오. 쌈은 해야 그것도 보는데 재밌거든요. 어? 불구경하고 쌈구경이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싸움이 났으면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화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원수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밖에 있는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더라도 잘 화해를 하고 이해를 하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테파노와 같은 순교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스테파노는 정당을 운영하는데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재로 거품이 돼서 물론 성직자 관여를 들기는 했지만 이제 정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부재 거품을 줬던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을 위해서 투어했던 것이지 교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투어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정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면담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이제 미사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신자분들이 몇몇 분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못 오신 분들은 다 가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순진하게 가까이 계신 성당에 다 가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 천하자 성당 교우들은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캐나디안들은 여러분들 많이 느꼈죠? 신고정신 투철한 거. 그죠? 옆집에 강아지 물 안 주면 신고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때리면 애가 부모 신고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회 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게끔 만드는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 법을 지키고 수호하도록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논리로 교회법에 이렇게 그 적용을 한다면 모순이 되는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순을 한번 대표적으로 찾아볼까요? 오늘 루카복음에서 읽은 이 복음 말씀 중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애석하게도 목자들이 안 나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탄 때 예수님을 찾아간 분은 목자가 맞을까요? 동방박사가 맞을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동방박사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한쪽에는 목자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맨 마지막 날에 창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첫날 창조합니다. 자, 이 정서는 처음부터 모순이 있습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교회는 이렇듯 모순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시작입니다. 사제인 저도 그 정서 말씀에는 자식 낳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자식 낳고 번성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아마 전부 다 세계관에 돌을 던질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켜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있죠. 그러니까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우리들이 그 법을 시대에 따라서 지켜가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로 정착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이제 여기는 지금 유아방이 없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제 밖에서 여기 저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참 그 마음이 편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그런데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상당한 개구장이었습니다. 아주 뭐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로 개구장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빵을 먹는데 너무 조그마할 때 지금도 조그맣지만 응? 지금보다 더 조그마할 때 빵을 먹는데 우리 그 앞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제 빵을 탁 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 뭐냐면 그 개를 잡고 깔고 앉아서 다시 그 빵을 뺏어 먹었어요. 네?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그리고 미사를 가면 우리 어머니는 저를 찾느라고 많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저 성당 맨 뒤쪽에서부터 이 의자 밑으로 해서 제대 앞까지 실수로 나왔다가 다시 거꾸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나가보니 여기 이렇게 그 제대 앞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 팔꿈치가 통할 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당만 가면 카펫이 깔려 있었으니까 이거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가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에는 좀 관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좀 떠들고 논다고 해서 여러분 이 미사가 엄숙함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떠들거나 놀면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 부모가. 부모가 주의를 줘서 교육을 잘 시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면 밖에 뛰어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놀이교실을 미사 때 병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 우리가 좀 그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또 뭐 이 복음 말씀을 또 안 하면 제 직무유기니까 여러분들 제 복음 말씀을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천주의 성모라는 것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어머니. 우리 좀 유식해져 볼까요? 이게 히라보로 뭐라 그러냐면 테오토코스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테오토코스 히란 말.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테오토코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페소 공의회. 에페소에서 주교님들이 451년에 모여서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알렉산더라든지 성인, 또 아타나시오 성인, 또 치릴로 성인, 또 바실리오 성인, 또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이라든지 라지안지의 그레고리오 성인께서 전부 다 하느님의 어머니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15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네토리우스라는 그 주교님이 계셨어요. 이 네토리우스라는 주교님은 이 성모 마리아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과 그 하느님 목이 잠기는 거 보니까 이제 고만 하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어머니가 맞는 것 같습니까? 하느님의 어머니가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이제 나는 여기 오늘 우리가 하느님 천주의 모친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느님의 어머니가 더 합리적인 것 같다. 한 번, 두 번. 네. 그 다음에 2번.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게 더 옳은 것 같다. 상당히 그래. 3번. 나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 둘 다 맞는 것 같죠?
이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단으로 단계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예수님은 인성과 또 신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용어를 하게 되면 바로 인성만 강조되기 때문에 천주의 모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천주의 모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인성과 신성을 다 함께 표현하기 때문에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하는데 정체 여러분들 포도주와 정체를 함께 영할 때도 있고 정체만 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체를 영할 때에는 옛날 이제 신학 안에서 이 테오토코스 이론 때문에 바로 정체 안에 정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인성, 인간성과 천주성을 동시에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교회의 믿을 교리로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밖에 나가서 설명하셔도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수녀님들 있죠? 가톨릭에는 수도회가 있죠? 개신교는 수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어려운 질문이네, 이것도. 나는 좀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개신교도 수도회가 있습니다. 개신교도. 그런데 개신교 수도회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개신교 수도회의 이름은 정모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입니다. 개신교 수도회가. 그러니까 그것은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지금 한국에 약 40명 정도의 수녀님들이 계세요. 개신교 수녀님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모님의 참 뜻을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과 겸손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편안하게 성지순례 하는 이유도요. 거기에 있는 피교도들, 옛날에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이 피교도의 시장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존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일부 예루살렘에 있는 성당을 분양을 해줬어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한 명의 성인이 바로 우리가 그런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기트를 또 놔주신 것을 또 감사드려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우리 성당에서 중시된 관심사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신자로서 갖춰야 될 필요성 여러 가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올해 새해에는 이제 사제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변모되는 모습으로 진앙을 잘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동참.